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예, 오늘까지 저희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태어나시는 사건을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 마을로 마리아를 찾아와 이 죄악 세상에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소식 중에서도 꼭 먼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소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구원주로 자기 아들을 보내신 소식입니다. 바로 이 소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이제 이어오는 32절에서 33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잉태할 이 아들이 누구신지를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다스리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죠. 그러자 마리아가 놀라며 천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습니다. 즉 요셉과 혼인하여 동거하기 이전이었고요. 남자와 관계를 갖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는가를 가브리엘에게 물었죠. 너무나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때 천사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기적이고 또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시고 사람의 영과 육을 취하시며 우리의 삶으로 낮아지십니다. 마리아의 뱃속에서 열 달 동안 잉태되시고 마리아에게서 살과 피를 받아 자라가시며 마리아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 아기로 태어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시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기적이죠.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마리아의 뱃속에서 열 달 동안 자라가시고 태어나시는 것은 사실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갈 길을 똑같이 가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철저히 자신의 삶을 마리아에게 의존하시며 마리아에게서 살과 피를 받아 자라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시며 자신을 우리 사람과 동일시하시고 우리의 경험을 하시는 것, 나실 때부터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중보자는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완전한 사람으로 잉태되고 태어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중보자는 또한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원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께서 참 하나님으로 참 사람이 되어 오신 것.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2절에 1 John chapter 4 verse 1 and 2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분명히 알려주시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 즉 실제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하시고요. 그 고백을 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것을 믿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거짓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이 당시에 있었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였느냐.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만 보인 거지 실제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왜? 육체나 물질은 악한 것이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실 수 없다는 거예요. 헬라 철학에서도 이것을 가르치죠. 이것은 거짓 가르침이고요. 오히려 예수님이 참 하나님으로 참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을 믿지 않으면 방금 읽은 요한 1서에서는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분명히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 분명히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Colossians chapter 2 verse 9 그 안에는, 즉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즉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 충만하신 신성이 사람의 육체 안에 거하신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히브리서 chapter 2 verse 14 through 18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형제와 같이 되셨다.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형제 사무실 자기 백성들과 같이 되셔서 혈과 육을 가지셨다. 하나님이심에도 사람의 혈과 육을 가지고 태어나 우리 자리에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Galatians chapter 4 verse 4 and 5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 위에 계신 하나님이 율법 아래에 율법을 순종해야 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 대신 온전히 우리의 대표가 되어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2절에서 3절 Romans chapter 1 verse 23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고 알려주십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으로 참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을 복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예수님의 사람 되심에 있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이 남자의 씨를 받아 잉태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사건이 우리의 구원과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렇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시듯 우리도 성령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라 불리워지시듯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로 불리워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시는 현실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도 예수님 삶에 거기에서부터 참여하게 하셨다는 거죠. 모든 구원은 예수님의 삶에 참여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도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5절에 오늘 본문 35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이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즉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나는 현실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진리가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원죄 없이, 즉 죄가 없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다 죄 가운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시편 51편 5절에 Psalm 51 verse 5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모든 죄인들은 죄악 중에서 출생하고 어머님 뱃속에서부터 죄 중에 잉태되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원죄 가지고 죄 가운데 태어나는 자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우리의 길을 가주셨지만 죄는 없으시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표하여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그저 사람의 보통 생력법으로 태어난 훌륭한 분, 그런 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 오시고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죄가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시는데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나셨기 때문에 하나님 되심을 조금이라도 잃어버리셨을까요? 사람으로 낮아지셨다고 해서 하나님 되심을 잃어버리시거나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해졌을까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조금 전 읽었던 골로새서 2장 9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거하신다.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예수님 안에 두 성품이 거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도 완전히 하나님을 대표하실 수 있고 사람 편에서도 완전히 사람을 대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로지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 아니시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 중보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또 완전한 사람이셔야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거죠. 처음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무엇보다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려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원죄 없이 태어나시고 죄가 없이 온전히 의로운 삶을 살아주셔야 합니다. 그뿐 아니죠. 우리가 받아야 하는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와 그 영원한 지옥 심판에서 건져주시며 우리 구원의 영원한 효력을 주시려면 영원하고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어느 정도였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몇 시간 동안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어떻게 우리가 치러야 될 영원한 죄의 싹,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하는 그 죄의 싹을 치러주실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말씀을 한다고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영원한 죄의 싹을 치러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모든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는 효력이 있으려면 우리 구원자는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사람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되어 사람으로 나셨음을 꼭꼭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참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성육신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키는데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 완전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음을 믿음으로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욱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정말 중요하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렇게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피조물된 사람이 되어 오시고 아니 죽음과 심판의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하는 모든 길을 대신 가주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잉태되시고 태어나시고 시험받으시고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영광에 이르신 그 모든 삶이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삶에 우리가 연합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삶에 우리로 참여하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낮아지시기까지 자기 외아들을 이렇게 낮추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형제 여러분, 사랑은 기꺼이 낮아져 섬기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렇지 않나요? 사랑하면 기쁘게 낮아져 섬기게 해요. 그런데 그 낮아짐의 정도에서 그 사랑의 정도를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것, 어느 정도로 낮아지셨는가를 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사람의 되시기까지 낮아지시고, 아니, 지옥 심판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어느 정도의 사랑일까요?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너비는 알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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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욱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신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도 같은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이제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이 세상 변하는 현실에 따라 하나님이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를 확인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에서부터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심을 통해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확신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아니면 삶의 모든 세상의 현실 속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 현실이 달라지면 나아지겠다는 기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겁니다. 이 성육신에서부터 십자가에까지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낮아지시며 구원을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붙드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도 사랑하며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기꺼이 낮아지기까지 주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나도 내 형제들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6절 37절에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뵈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시는 사건이 정말 세상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우리의 이해로도 다 알 수 없는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고 하십니다. 어떤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신 그 능력.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게 하시고요. 그 능력으로 우리도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실 것을 믿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분명히 이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들어갈 부분은 요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구원이 다 그렇죠. 이 성육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여기에서 다른 것을 보죠.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사건을 가지고 마리아를 높이는 데 사용합니다. 예수님에서 성육신에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예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아지심을 알려주시는 데 목적이 있지 마리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높이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로마 가톨릭에서 이것을 가르치는데요. 먼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께서 원죄 없이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만 아니라 마리아도 원죄 없이 잉태되어 태어난 여인이고 죄가 없이 살았다고 가르칩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러한 가르침은 없어요. 마리아를 높이기 위해 신학을 만들어낸 거죠. 성경은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기에 마리아도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요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 47절에 가면 마리아의 찬송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은요, 내 마음이 내 구주를 God my Savior 내 구원주를 기뻐한다고 고백해요. 마리아도 구원주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고백이죠. 이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은 마리아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였다. 이것은 첫 번째 주장을 따라오는 거죠. 왜? 마리아가 원죄 없이 태어나 죄가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 영과 육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였다.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것도 성경 어디에도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 번째로 마리아가 평생을 동정녀로 즉 처녀로 살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일에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을 낳기까지만 요셉과 관계를 갖지 않았고 예수님을 낳은 후에는 요셉과의 사이에 많은 자녀들이 있었어요. 야고보, 유다, 그 밖에도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 Matthew 13:55-56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분명히 예수님의 누이들과 동생들이 있었다는 거죠. 누이라는 것은 이제 여동생을 말하는 거죠. 남동생, 여동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로 승천한 마리아가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주기를 중재한다고 가르쳐요. 즉 마리아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과 우리의 중재자로 마리아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시기 때문에 예수님 어머니의 간구를 예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로지 중보자는 참 하나님으로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밖에 없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작은 부분이라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기쁘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리아를 높이는 것은 마리아에게 어떤 덕이나 선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고 믿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잘못된 마리아 교리를 만들어낸 거죠. 사람의 행위를 자랑하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중심이고요.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자랑해야지 그 누구도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분이 신랑이심으로 그분이 흥하셔야 하고 그분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자들은 쇠하여야 마땅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교회와 우리의 삶에서 마땅히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높아져서 뭔가 그 한 부분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시는 것이 그 낮아지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 너무나 많이 듣고 배워서요. 오히려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육신하기까지 낮아지신 것에 숨겨진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더욱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배운 적이 있지만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제한을 경험하시는 건가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보잘것없는 아기의 씨로 잉태되시고 마리아 뱃속에서 전적으로 마리아에게 의존하며 열 달을 지내시고 해산의 고통을 통해 피조물된 우리의 사람으로 태어나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어 오세요. 아니 어느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어느 정도로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아보시면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 걸까요? 그것도 기꺼이 기쁘게 자원하여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낮아지면 그걸 요만큼이라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시편 8편에 시편 저자가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시편 8편 3절 4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아보시나이까? 창조를 통해서도 사람을 생각하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이루시는 이 새창조 구원을 사건을 통해서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아보시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성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어 오시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까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지고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려고 가장 악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사망과 심판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시는 걸까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면.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같은 사람의 육신을 입고 계십니다.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 육신을 벗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곧 예수님 안에서 부활 승천하여 예수님 같은 영화의 몸을 입고 우리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며 교제를 나눌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만져볼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찔리신 손과 발의 못자국, 허리의 창자국, 우리가 직접 만져볼 거고요. 그 예수님 품에 안겨 그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한없는 그 사랑의 눈을 바라보며 교제를 나눌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쁨이 어느 정도로 클까요? 시편 8편 9편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의 드릴 것은 오직 찬송뿐일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시고 지옥 심판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우리의 낮아지는 현실을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낮아진다고 해도 주님이 낮아지신 그것에 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낮아진다고 해도 이제 우리 삶에 심판으로까지 낮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죽음에까지 낮아진다고 해도 천국 영광에 이르는 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아지고 낮아진다 해도 늘 감사해야 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 우리도 스스로 자원하여 낮아지기까지 기쁘게 우리 주님을 섬기고 우리 형제들을 섬겨야 마땅합니다. 우리 자신의 안위와 유익만을 구하던 것에서 예수님의 영광과 형제들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바라보는 것, 거기에 숨겨진 우리를 향한 그 한없는 사랑을 깨닫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더욱 증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드러내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시고 우리 죄의 짐을 지고 사망과 지옥 심판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과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가 어떠함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 더욱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 닮은 삶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15장 10넘버 315,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